아침에 일어나서 그 거실 창문을 딱 열었는데 산 꼭대기에서 거대한 대포가 내 방을 정조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잖아요.
네, 완전 소름 돋죠.
근데 1854년 부다페스트 사람들에겐 이건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늘 새로운 지식을 탐도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는 바로 이 섬뜩한 감시탑이 있던 부다페스트의 겔레르트 언덕, 그리고 2026년 최신 여행 가이드 문헌을 파헤쳐봅니다.
네, 이번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뭐랄까? 바로 반전입니다. 단순히 그 어디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관광 안내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희 미션이 있죠.
네, 과거 끔찍한 억압의 요새였던 곳이 어떻게 정반대인 치유와 자유의 공간으로 뒤집혔는지 그 극적인 메커니즘을 추적해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거실을 겨냥한 대포 이야기부터 해보죠. 사실 이 언덕은 시작부터 핏바람이 불었잖아요.
1046년에 일어난 일 말씀이시죠?
네, 겔레르트 주교가 못이 박힌 상자에 갇힌 채 이 절벽에서 던져졌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1854년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정상에 시타델라라는 요새를 세우는데 외부적을 막는 게 아니라 산 아래 사는 헝가리인들을 감시하려고 세웠다는 게 정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권력이 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짓누른 전형적인 사례죠. 쳐다보기만 해도 막 위압감이 들도록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시타델라가 2026년 3월 마침내 대대적인 복원을 마치고 재개장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열렸군요.
네, 리드 디자이너인 다니엘 타라츠키의 접근 방식이 아주 기발해요. 그 흉물스러운 과거를 아예 지워버린 게 아니라 두꺼운 요새 성벽 자체를 쩍 갈라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흉통의 큰 벽을 숨기는 대신에 아예 문으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거죠. 우리를 가두고 막아섰던 억압의 상징을 물리적으로 쪼개서 누구나 드나드는 자유의 통로로 쓴다는 게 진짜 통쾌한 아이디어인데요.
맞아요. 근데 물리적인 성벽만 쪼갠 게 아닙니다. 이 언덕이 품은 상징물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전복시킨 사건도 있었죠.
언덕 동쪽 끝에 40m 높이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죠.
원래는 그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군이 자신들의 점령을 정당화하려고 세운 선전 도구였습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1989년 체제 전환처럼 억압적인 정권이 무너지면 시민들이 당장 달려가서 그 동상부터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리지 않나요? 왜 그 거대한 소련의 상징을 그대로 둔 거죠?
사실 동상을 부수면 그저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헝가리인들을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1989년에 동상 주변에 있던 소련군 조각상들만 철거하고요.
핵심인 여신상은 남겨둔 거군요?
네, 남겨둔 채로 비문을 바꿨어요. 이 동상이 소련군이 아니라 헝가리 전체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아예 선언해버린 거죠.
와, 부수지 않고 의미를 덮어 씌워서 공간의 주도권을 뺏어온 거네요. 그럼 의미를 덮어 씌우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공간은 어땠나요?
언덕 기슭에 있는 동굴교의 말씀이시군요.
네,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951년에 공산정권이 수도사들을 탄압하면서 이 교회 입구를 아예 2m 두께의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잖아요. 사람들의 안식처를 물리적으로 생매장해버린 그 심리적 폭력성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요.
두 역사가 맞물려 있죠. 정신적인 구심점을 콘크리트로 묻어버림으로써 사회 전체의 희망을 차단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막을 순 없었죠.
맞습니다. 1989년 체제가 바뀌자마자 시민들은 그 콘크리트 장막부터 걷어냈고 동굴 뒤에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두껍게 벽을 쳐도 결국 사람들의 정신적 자유를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듣다 보니 2026년 부다페스트로 여행을 떠날 당신의 일정표가 참 기묘해지겠어요. 억압과 통제의 상징이었던 시타델라 요새는 물리적인 벽이 뚫리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탁 트인 루프 가든으로 화려하게 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00년 넘게 아르누보 양식의 정수이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진짜 치유의 공간 겔레르트 온천은 2025년 10월부터 2028년까지 전면 휴장에 들어갔죠.
이거 진짜 지독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정작 사람을 살리던 치유의 공간은 완벽한 복원을 위해서 문을 굳게 닫았는데 사람을 억압하고 감시하던 끔찍한 요새가 지금은 사람들을 가장 활짝 반기고 있다니요?
역세에 얄꺼진 장난 같죠. 그래서 2026년에 겔레르트 온천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해 아쉬울 당신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드리자면요.
대안이 있나요?
네네. 네오바로크 양식의 웅장함을 느끼고 싶다면 세체니 온천으로 가시고요. 단일부강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기고 싶다면 루다스 온천으로 발길을 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함께 하신 당신, 이제 여행지에서 무심코 딛고 선 땅과 건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단순히 경치 좋다 하고 넘어갈 루프 가든이 사실은 누군가의 거실을 겨냥하던 감시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공간이 품고 있는 그 겹겹의 사연과 역사적 층위를 읽어내는 것, 뭐랄까, 그것이 우리가 낯선 도시로 떠나는 진짜 이유일 겁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겔레르트 언덕의 랜드마크들이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른 자유의 상징으로 변모한 것을 보셨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 도시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저 화려한 랜드마크들은 100년 뒤의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 재해석되어 있을까요?